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의 말 너머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6세기의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존 칼뱅, 존 넉스, 멜랑히톤, 주빙글리 이런 개혁의 기수들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들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똑같이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는 모두 강력하게 붙들었던 바였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혁자들의 이제 후예들이 이 믿음의 이신칭의의 교리 위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선교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의 교회가 이제 세계 도처에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이 개신교에 속한 우리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의 대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우리가 고수하고 지키는 것은 참 당연하고 좋은 것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남지 지금까지 지나면서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잘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 교리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이신칭의 기독교 진리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릴 때 그러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따라서 했었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랬던 것이죠. 천수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경구 아닙니까? 근데 막 뜻도 모르고 우리는 주문처럼 외웠던 것 같은 그런 그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 뜻을 모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질 못하고 그 교리를 살아내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주문처럼 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당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신칭의 교리 위에 자신의 삶을 의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네 개의 메시아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노래이죠. 그 메시아 노래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메시아 노래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한 익명의 유대 랍비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그 당시에 실존의 인물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경, 그것을 거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성을,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묘사한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 즉 의인이란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걸어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2500년 정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자유인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믿음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걸어야 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이제 같이 읽을 텐데 성경을 좀 펴셔서 이사야서 50장을 무릎 위에 놓고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히 잘 살펴보시면 모든 문장의 형식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형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원인이고 내게 이렇게 된 것은 결과입니다. 모든 문장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으므로 원인입니다. 학자란 깨우침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 깨달음을 이용해서 말로 곤핍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곤핍한 자를 도울 줄 알게 하신 것은 결과이죠. 5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것도 원인이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거역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답니다.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그 뒤에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말들이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는데 나를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때리고 못살게 구는데 그런 것들이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다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원인이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과이죠. 이렇게 하면 말하면서 수치를 당치 아니어야 하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엄청난 수치가 가득 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8절에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가까이 계심으로 원인이죠. 나에게 다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입니다.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얼마든지 와라. 나는 다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얼핏 우리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다투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의 이유를 아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설령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혹독한 청문회 하듯이 나를 세워놓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들과 다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대들을 밀쳐내지도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로 잘라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서자. 나와 함께 설지어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 있어도 좋다. 나는 그대들을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내게 가까이 하라는 말도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과 다른 표현이죠. 9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원인입니다. 결과는 나는 정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것입니다.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과 정죄되는 것은 반대말이죠. 따라서 정죄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9절 앞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 때문에.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번듯하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도덕성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잘 뭐 모든 교리와 모든 계율과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몇 단계 뛰어넘은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 9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가 매우 입체적이고 그리고 선명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또 삶에 세워져야 할 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다툴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문장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 내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원인이고 내게는 결과적인 축복이 주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동 결과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고 어떤 통로를 통해야만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할 때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 내 삶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보셨듯이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며 학자의 혀를 주셨기 때문에 곤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울 줄 알게 하셨다고 할 때 자,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말을 하는 그 단계까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그런 통로 또 믿음이라는 영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는가?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선물로 들어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화학이나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믿음은 촉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촉매라는 물질은 이렇게 사용이 되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합쳐지면 그러면 AB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합쳐져도 AB라는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데 촉매라는 물질을 제3의 물질을 사용하면 AB라는 물질이 탁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A와 B가 있어도 촉매가 없으면 AB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촉매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고 엄청난 일을 또 은혜의 축복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행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촉매가 없으면 우리 삶의 결과로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 모든 반응과 마음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 결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있다는 것을 눈치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것을 결단하는 단계, 그것이 삶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하는 단계, 그 단계 모두 다 믿음은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믿음의 한 세 가지 정도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오시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 먼저 행하심이 있어야만 인간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믿음의 결단을 옳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맺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시고 행하셔도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내게 행하시는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갖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죠.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의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새날이 오리라, 새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야겠다고 그 순간 결단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어서 걷는 것, 걷는 삶, 그것이 순종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끝까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열매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자유인이 얻었던 삶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자유인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꼭 행함이 있는이라고 말을 안 해도 믿음, 그러면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의인, 본문에서는 자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해서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유인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소유자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자유와 사랑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배우고 익혀가면서 배우는 자유란 나의 부정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 얻어집니다. 나의 부정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 얻어집니다.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큰 시련이 닥쳐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채를 많이 지게 되어서 일 수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을 많이 맛보고 그것을 경험해 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남들이 나를 고문하고 그리고 수치를 주어서 적대감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에 부딪혀서 나의 한계에 달하고 아 이제는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내 능력으로는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나는 아무런 한 일이 없지만 문득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식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내 삶에 이런 지금 내가 닥친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도와서 이끌어 오셨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고 계심을 나의 마음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거리들을 지금 분명히 대면하고 있지만 하루의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오늘을 살아야지 하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들로 위축되고 그것에 점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잠시 겪을지라도 어렵지만 나로 행진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론이고 음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긍정적인 힘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 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자꾸 해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곤란하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자유인과 같이 고통과 수치를 받아서 아프고 또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런 자신의 부정적인 한계를 한층 넘어서는 은혜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것은 내게 가까이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새 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런 자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굉장히 소갈이를 하고 그리고 또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어저께 밤에도 끙끙거리면서 주무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현실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별로 탐탁치 않게 보이고 그리고 내게는 비판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계실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자유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자유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완벽한 자유인은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자유의 길을 걷는 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나는 이것을 일어설 수 있다. 나의 무너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따라 그 길을 진지하게 걷고 있다면 이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발견하는, 이해하는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믿음을 줄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즉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데 어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가? 참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짓 믿음이 나돌아다닙니다. 항상 그 가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품목에 해당하는 믿음 다 잘라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답을 문구나 한 단어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서 체험으로 얻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믿음을 내가 자꾸 프랙티스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꾸 이해를 깊이 해가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그 이신칭의는 100번, 1000번 옳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화석화시키지 말고 그냥 경구화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새로운 안목 가운데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을 정말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들이 눈치채든지 눈치채지 못하든지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중한 교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인으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자유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께 분명히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자유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의 뼈대가 되는 핵심 사상을 정말 말로만 익히고 그리고 외우는 정도로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것을 발견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는지 그리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순종하는지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지를 믿음의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러한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